VOA 세계 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불법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멈출 때까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불법 이주자 문제의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불법 이주자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7월 1일부터 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무부 차관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본다면서 미국이 신규 관세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대상입니다. 지난해 멕시코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고위 당국자를 처형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같은 보도를 봤다면서 이 진위의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 관계자도 기사가 얼마만큼 확인된 사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섣부른 판단이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신문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 하노이 회담의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김혁철 전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현재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외무성 실무자들과 함께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대미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은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강도에서 혁명화 교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근신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 국방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부치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패트릭 셰너헨 장관 직무대행이 웨이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약 20분 동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동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두 사람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비롯한 영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치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 간 오해의 위험을 줄이는 군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셰너헨 미 국무장관 직무대행은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활동을 방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약간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어제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비핵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국 간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북, 남북 대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보지대 조성을 위한 다자적 노력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미 보복 관세가 내일 공식 발효됩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오늘 지난 13일 예고한 대로 6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액화천연가스와 목재 등 산업원료는 물론이고 포도주와 피아노, 향수를 비롯한 식품과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총 5,140개 품목에 이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든 북한이든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매우 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고조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가 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is very determined that neither Iran nor North Korea will get deliverable nuclear weapons.
볼튼 보좌관은 30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나 북한 어느 쪽도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데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제거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분명한 입장이고 이는 곧 미 행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But in this job, I'm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I'm not the national security decision maker. And obviously, the president dictates the policy.
자신은 국가안보 보좌관이지 국가안보 결정권자가 아니며 정책은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경제 발전의 길을 가려면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s made that clear, but none of that happens unless Kim makes significant moves to denuclearize. That's very key. Nothing has changed.
김 위원장이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네이 고문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9일 의회 제출용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등 테러 지원국의 미국 내 자산 관리 현황을 명시했습니다. 재무부가 봉쇄한 미국 내 북한 자산 7,436만 달러는 전년도에 6,340만 달러 대비 17.3% 증가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현재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기업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봉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 1억 741만 달러, 시리아 3,507만 달러 등 테러 지원국의 자산 총 2억 1,683만 달러를 2018년에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이래 이란, 시리아, 수단과 함께 미국 정부가 지목한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6월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달 중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월에는 미 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계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는 12일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미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예,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4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특징은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강조한 점입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과거의 관계 개선 논의와는 크게 다른 겁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현재의 양측이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미국 측의 동향이 있습니다. 4일로 예정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한 문제에 관한 연설이 그것인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임명된 이후 첫 공개 연설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강조하는 미국과는 대비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상적인 소규모 연합훈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날선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석탄 운송에 개입한 와이즈 어니스토호 압류에 대해 6.12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1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상황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기대가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가 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관심의 초점은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고 있나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만나자는 문 대통령의 공개 제안이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지지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완강합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6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 할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방북이 성사된다면 미북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6월 중에 교착상태를 해소를 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요.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아마도 6월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연말까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미북 양측이 6월 중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교착 상태는 장기화하고 미북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에 관한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제르보 사무총장은 31일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 문제가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막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비핵화의 개념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should be the bridge between the division that we see.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CTBTO 청년 대화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묻는 B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서로 다르며 이 같은 양측의 견해 차이 사이에서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한국이 어떻게 양측을 연결시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your neighbors. They are your brothers. You've been together in the past. What you want is peace and stability between the two.
북한은 한국의 이웃이자 형제고 과거에는 남북이 함께했으며 지금 한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남북 간 대화의 시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그리고 이어진 북한과 러시아 간 대화 등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약 2년 가까이 핵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next step would be to consider discussion with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이제 북한은 다음 단계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에 관한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신뢰와 자신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합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현재 168개국이 비준했지만 북한은 비준은 물론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CTBTO는 서명국들의 위임을 받을 경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국제적 조직이라도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무력 충돌 발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Recently they have launched three missiles.
북한이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아직도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은 한반도 지역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tested six times successfully.
북한이 6차례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했고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계속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단합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고조되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데다 북한을 미국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모험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미중 관계를 더욱 자극하고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위험한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For the Chinese, adding more irritants into the relationship and using North Korea as a lever to influence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is a dangerous proposition for them.
2013년에서 201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하스 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힘과 결의를 미국에 과시하려 하겠지만 긴장은 고조시키길 원하지 않고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려 하겠지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Frankly, President Xi, I think, doesn't want to meet with Chairman Kim at a time when the trade tensions with the U.S. are so high.
이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에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북한 문제 협력 과정에서 중국의 집중도 역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에서 무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하스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우선순위 가운데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두 나라 모두 정상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탑다운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무역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조율 또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두 나라가 격한 분쟁을 겪을 경우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But clearly, i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having a bitter dispute, it can affect Chinese attitudes. But I don't think it would be decisive.
중국은 미국과의 여러 현안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듯하지만 누구든 화가 나면 협조를 꺼리는 법이고 중국 역시 미국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로이 전 대사는 그런 변화가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북 비핵화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 할 경우 중국이 선뜻 동참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되면서 51년 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푸에블로호 송환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미북 간 오랜 대립의 상징인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의 푸에블로호 발언은 최근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던 도중 나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25일 일본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데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면서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와 관련해 그 문제를 논의하려면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이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51년 전인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미그기와 초계정 등을 동원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미국은 결국 그해 12월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북한은 나포 당시 사망한 시신 항구와 82명의 승조원을 송환했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 국내에서 와이즈어니스트호 반환과 푸에블로호 반환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이 가장 먼저 형성된 곳은 푸에블로호의 어원이 된 푸에블로시가 있는 콜로라도주입니다. 이달 초 미 정부가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를 발표하자 콜로라도주 지역 언론은 일제히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인터뷰 보도와 기고문동을 통해 와이즈어니스트호와 푸에블로호 반환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화물선 반환을 대가로 북한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요구 리스트에는 푸에블로호 반환도 올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1968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는 김씨 정권이 수십 년간 미 국가안보 이익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며 푸에블로호는 즉시 미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한 가든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내년 재선에 가장 취약한 상원 의원으로 꼽혀 지역 여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스컷 팀턴 하원 의원과 존파소 공화당 하원 의원은 각각 싱가포르 회담 전으로 북한의 푸에블로호 송환 요구를 촉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에게 보냈습니다. 팁턴 의원은 동시에 같은 내용의 결의안도 발의했고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한다면 미국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어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팁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푸에블로호 반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평화로운 조건 아래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선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푸에블로호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도중 북한에 불법으로 나포됐으며 현재 평양에서 반미 상징물인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는 당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조원과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법원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와이즈어네스트호 등 각종 몰수 소송과 맞물려 북한을 압박하는 미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푸에블로호 반환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간간이 이뤄졌지만 북한이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 등을 요구해 미국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방북 취재는 기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극도의 어려움을 준다고 진 리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이 밝혔습니다. 진 리 전 지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북한 당국과 3년 동안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지 외신 기자들까지 분열시키려 했다며 취재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일치된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다루어온 서방 기자들과의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진 리 전 AP 평양 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12년 1월 AP통신의 초대 평양 지국장이 되셨습니다. 서방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상주하셨는데요. 원래부터 희망했던 자리인가요?
To be honest, no. Of course I was interested in North Korea and I had been covering some North Korean issues my entire career.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평양의 지국을 여는 사람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평양 지국 개설은 톰 컬리 전 AP통신 사장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언론 자유의 투사였고 새로운 곳들의 AP 지국을 열었습니다. 쿠바의 아바나, 베트남의 하노이 같은 곳들의 말이죠. 그 다음 순서가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지국장으로 취임한 첫날 평양 지국 개설이 제 임무라는 얘기를 들었죠.
북한의 동의는 어떻게 끌어내셨나요?
So people may think that this happened overnight, but it didn't. I started my job as AP Seoul bureau chief in charge of coverage of North and South Korea in September 2008.
지구 개설이 하룻밤에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북한 취재를 담당하는 서울 지국장에 임명된 것이 2008년입니다. 북한과 본격 협상은 2011년부터 했지만 수년 전부터 전략을 세우고 사전 준비 작업을 했죠. 김정일은 통치 마지막 몇 년 동안 미국에 접근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포착해 활용했고요.
김정일 위원장 통치 마지막 시기라면 취재거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Between 2009 and until he died, he used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as a way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reach out and try to come to some sort of agreement.
김정일은 사망 전까지 몇 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합의를 맺으려는 의도였죠.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29 합의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앞선 2011년 12월 17일 이 합의가 곧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를 제일 먼저 했죠. 이틀 뒤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에 2.29 합의가 거의 성사됐었고 몇 달 뒤 김정은 정권 들어 공식 체결됐지만 어쩌면 김정은은 처음부터 이 합의를 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추진한 합의도 아니었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취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나요?
I think access is the most challenging thing that faces reporters working.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접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제가 북한 내부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북한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3년을 북한에서 보내며 북한인들의 생각, 성격, 정신세계, 정치체계, 사회적 관습 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상의 어려움도 알게 됐는데 매일 너무나도 춥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약도 없습니다. 또 너무나 자주 정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저도 너무 익숙해져서 손전등을 들고 다녔고 정전이 돼도 하던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됐죠.
지방도 많이 다니셨나요?
Of course. So I did make a point on every month to visit the countryside or to get out of the capital.
물론입니다. 매달 평양을 벗어나 지방으로 갔습니다. 평양과 그 외 지역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평양 이외 지역은 매우 가난하고 해가 지면 불빛도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매우 여유였는데 한국 어린이들은 대조적으로 통통하죠. 남북 어린이들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후임자인 에릭 탈메지 평양 지국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과 관련한 보도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P에 이어서 평양에 지국을 낸 프랑스의 AFP는 영상과 사진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냈죠. 외신의 평양발 정치 안보 기사를 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My bosses wanted hard news, investigative stories. I found it very challenging because responsibly as a reporter, when you do a story about North Korea, it is.
제 상사들은 평양에서 정치 안보 탐사 보도를 내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기자로서 북한에 대해 글을 쓸 때 물론 여러 다른 나라의 취재원을 활용하지만 북한에서도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 수용소, 핵시설에 접근을 못한다면 큰 퍼즐 조각을 놓치는 거죠. 저도 두 곳에 대한 접근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취재는 일상의 모습에서 시작하더라도 북한 당국과 신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점점 더 무게 있는 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사들이 북한 당국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한 한계를 수용하지 말고요. 북한도 거래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파간다를 하라는 말은 아니죠. 북한이 취재 접근 수준을 높여주면 북한에도 이득일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거죠.
북한에서 취재하면서 제안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It is the most frustrating place I've ever worked, and I don't think anyone would deny that, whether you're an aid worker or a diplomat.
제가 일해본 곳 중 가장 불만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기자뿐 아니라 인도주의 요원, 외교관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곳이죠. 북한인들은 정부의 규칙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의 문화에서 일하고 삽니다. 따라서 어떤 요구를 해도 항상 안 된다고 먼저 말하죠. 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 현지에서 기사가 많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AP와 AFP의 지국 개설 이후 2017년에는 미국 CBS 방송 사장 일행도 평양을 방문해 지국 개설 가능성을 타진했는데요. 서방 언론이 평양에 지국을 늘리면 취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Having more foreign correspondents will always be helpful if they are committed to pushing as a group.
외신 기자가 많은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집단으로 취재 접근 개선을 요구한다면 말이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저는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기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신 기자로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외국 정부들에게 하듯 외신 기자들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일부에게 특혜를 주면서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북한 당국에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AFP는 프랑스 언론사라서 지국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미국 언론도 평양에 지국을 낼 수 없을 겁니다.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의 첫 평양 지국장으로 3년간 근접 취재한 진 리 전 AP 평양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요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 새 무역협정 비준을 논의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멕시코에 신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소식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이 6월 10일부터요.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멈출 때까지 관세를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관세 인상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어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이민 위기가 계속되면 7월 1일부터 관세를 10%로 인상하고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15%, 또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관세율을 올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요. 멕시코의 소극적인 협조로 불법 이민자가 대규모 유입돼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매우 강한 이민법이 있고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즉각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회적인 문제는 관세나 강압적인 조처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민 문제의 대안을 찾아보자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하자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강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 헤수스 세아데 북미 담당 외무차관은요. 이 같은 관세 조처는 재앙이 될 거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는데요. 이런 관세 위협이 실행되면 매우 심각해질 거라면서 미국의 실제로 관세 인상을 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무역 거래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멕시코는요, 이 미국의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으로 지난해 멕시코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3,4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언론들은요, 멕시코산 상품 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중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무역 협상을 위한 카드로 고율 관세를 내놨는데요. 멕시코와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관세를 들고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믹 멀베인의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조처를 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는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매일 그리고 매주 단위로 불법 이민자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거쳐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관세 인상을 막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캐나다를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30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요, 미국과 캐나다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은 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의 지도력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네, 펜스 부통령은 캐나다를 찾은 이유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비준 문제를 들었는데요. 트위터 총리와 만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때문이라고 펜스 부통령이 설명을 했고요. 이 USMCA는 세 나라의 모두 이익이 되고 북미 세 나라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협정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3국은 지난해 11월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USMCA를 체결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의회의 비준을 받진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선 펜스 부통령을 필두로 새로운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요. 이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 새 무역협정이 노동과 환경보호에 대해 더 강력하게 명시돼야 한다면서 이 새 무역협정 비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림돌로 지적된 것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쪽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지 거의 1년 만에 관세를 없앤 건데요. 이 같은 조치는 USMCA를 조속히 비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새 무역협정의 비준을 막은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군요.
네, 따라서 트뤼도 총리는 펜스 부통령 방문 하루 전인 29일 캐나다 하원에서 새 무역협정 합의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새 협정 비준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10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다음 달 21일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 총선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다시 모일 걸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내년에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을 새로 뽑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이 이 새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준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펜스 부통령과 트뤼도 대통령 회담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두 지도자가 무역협정 외에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네,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와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캐나다에 머물던 멍완저우 화웨이사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이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중국은 캐나다의 조처를 비판하면서 자국에 머물던 캐나다인 두 명을 체포 또 구금하는가 하면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요. 이 뮬러 특검 상관이었던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바 장관이 알래스카에서 미국 CBS 방송과 회견한 내용이 30일 방송됐습니다. 네, 바 장관이 이 자리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결론을 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는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항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바로 사법방해 항목입니다. 특검은 그 밖에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혐의도 수사한 바 있었습니다.
특검이 조사해보니까 이 가운데 내통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사법방해 혐의는 판단 유보로 나왔는데 바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군요.
네, 바 장관은 이번 회견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방 법무부 방침이 뭐라 하든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낼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네, 현직 대통령은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수사 보고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방침을 들었습니다.
바 장관 말은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못해도 사법방해 여부는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 장관은 하지만 뮬러 특검이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가 있었고 자신의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할 사람의 혐의를 제기하는 건 잘못된 일로 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결과적으로 바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보고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협의해서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죠. 이 부분에 대해 바 장관은 방송회견에서요.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자신이 결정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 장관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을 했죠.
네, 바 장관이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했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당파적 이익이 갈려있는 현 상황에서 그런 비판이 나올 줄 예상했다고 바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는 모든 것이 법과 사실 그리고 실체에 대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앞으로도 법과 사실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뮬러 특검이 2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잘못은 형법 체제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따지도록 헌법이 요구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혹시 탄핵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바 장관은 회견에서 뮬러 특검 발언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법무부가 의회를 보좌하려고 범죄 수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뮬러 특검을 30일 강하게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군요.
네,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과 기자들 앞에서 뮬러 특검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30일 오전에 올린 글에서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역사상 가장 대통령을 괴롭힌 일이었다면서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뮬러 특검 기자회견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 참석차 콜로라도주로 떠나기에 앞서서 기자들에게요. 뮬러 특검의 자격을 문제 삼는 말을 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자리를 원했고 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로 그가 특검이 임명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과거에 이미 FBI 국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뮬러 특검이 이미 12년이나 FBI 국장을 역임했는데 다시 그 자리를 원했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뮬러 특검이 FBI 국장 자리를 거절당한 다음 날에 특검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게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이 쏟아진 것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결과나 뮬러 특검 기자회견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뮬러 특검은 29일 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특검이 그렇다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을 완전하게 면죄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16th of July, 1969.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지역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최저 14, 최고 28, 신의주 최저 13, 최고 25. 강계에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조금 끼겠고 최저 11도, 최고 27도입니다. 해주는 최저 13, 최고 22, 개성 최저 14, 최고 22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12도, 최고 29도. 장진 오전 오후 모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4도, 최고 22도. 해산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6도, 최고 24도. 선봉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1도.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최저 6도, 최고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 끼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북한이 고위 당국자를 처형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같은 보도를 봤다면서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관련 보도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출입기자단에 말하고 관련 사안을 점검 중이며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이 기사가 얼마만큼 확인된 사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섣부른 판단이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신문 조선일보는 오늘 대북 소식통을 인용 하노이 회담의 실무협상을 담당했던 김혁철 전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현재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외무성 관계자들과 함께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대미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은 당 통일전선 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강도에서 혁명화 교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근신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불법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멈출 때까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불법 이주자 문제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불법 이주자 관련 위기가 계속된다면 7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안 하겠다면 8월 1일부터는 15%, 9월 1일부터 20%, 10월 1일부터는 25%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무부 차관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본다면서 미국이 신규 관세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대상국입니다. 지난해 멕시코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 국방 당국자들이 북한의 제재에 대한 이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부치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패트릭 셰너헨 장관 직무대행이 웨이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약 20분 동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동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두 사람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비롯한 영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치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간 오해의 위험을 줄이는 군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어제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비핵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국 간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북, 남북 대화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보지대 조성을 위한 다자적 노력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러시아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미 보복 관세가 내일 공식 발효됩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오늘 지난 13일 예고한 대로 6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액화 천연가스와 목재를 비롯한 5,140개 품목에 이릅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